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의 최고 의제는 테러와 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양자회담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특별히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테러 문제를 가장 우려하겠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무역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과 기후변화에 관한 입장을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에게 공정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테러에 좀 더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테러와 이민 문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은 마땅히 내야 할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는 우리가 직면한 악의 깊이를 나타내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주요 국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어제 크렘린궁에서 왕이 부장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정부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양국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서로 밀접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양자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해왔다며 양국은 무역과 투자,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원들을 찾는 데 깊이 있는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 인근 알 마야딘 마을에 공습이 가해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반군 가족 등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 마야딘 마을에 대한 이틀간의 공습으로 어제 하루에만 적어도 35명이 숨지는 등 모두 5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정찰기와 전투기들이 어제 저녁 건물 두 곳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도시 상공을 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4층짜리 건물에는 시리아와 모로코 출신 ISIL 반군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군은 지난 3월 이라크 모술에서 연합군의 공습으로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ISIL이 설치한 폭발물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남부 민다나오 섬을 장악한 이슬람 반군에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칼리다 필리핀 법무차관은 오늘 민다나오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필리핀 국적자들의 반란이 아니며 해외 전사들의 침략으로 변질됐다고 말했습니다. 칼리다 차관은 마라위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인 등 여러 해외 전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군은 어제 민다나오로 진격해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스리랑카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붕괴로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42명이 실종됐습니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청은 오늘 사망자와 실종자 외에 7,8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기상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강과 하천 등 토사가 붕괴되기 쉬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족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1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민간단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협의 목적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대화 의지를 담은 대북 정책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1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대학 동기들이 최근 졸업식장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동해는 구름이 끼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1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민간 교류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였는데요. 이에 따른 첫 조치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민간단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협의 목적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권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인도 지원 등 민간 교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 측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우선은 4년 전부터 중단돼 왔던 좀 남북 접경 지역의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입니다. 또 사업이 중단돼 보니까 이 접경 지역의 북이나 남이나 이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좀 이번에 접촉 승인이 되고 좀 중단된 말라리아 사업 방역에 대해 북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좀 이른 시일 내 말라리아 방역 사업 재개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접촉 승인을 받은 이 단체는 앞으로 북한 측과 팩스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협의한 뒤 사업이 구체화되면 방북도 신청하고 가능한 빨리 방역 물자를 북한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강 사무총장은 북한 측과 논의가 잘 되면 다음 달 초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취한 이번 조치는 문재인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를 실행에 옮긴 첫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또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시작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어떤 긴 장정의 출발점이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민간 단체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가 터졌다며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통일부엔 5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북한 어린이 대상으로 보건과 영양, 교육 지원 사업을 해온 어린이 어깨동무 등 여러 단체들이 대북 접촉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접촉에 대해서 수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단체들의 그 접촉 신고가 쇄도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통일부도 무리 없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수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와 문화, 체육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남북 민간 교류에도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의 재개는 북핵 문제가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트럼프 정부가 압박과 함께 대화 의지를 담은 대북 정책을 확정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이 국무부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 기조를 전해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적인 외교 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적 압박 전략을 추진하면서 계속 유연성을 발휘하고 기회들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we pursue our international pressure strategy, we will continue to be flexible and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and respond to provocation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그러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이날 국무부 고위 관리를 면담한 한국 국회의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최종적으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담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 전 이런 내용의 대북 정책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한 특정 문건에 서명했느냐는 BOE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변함없이 열려있지만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로도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에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두 상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개 뒤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해석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25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의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of us, I think everyone has recognized that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We have to have the full range of options and hope that
개인적으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모든 옵션을 대응 수단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경우 미 대통령은 헌법 2조에 근거해 선제 공격을 가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under his Article 2 authority can if he feels there's imminent danger to the United States have a preemptive strike.
대통령은 국가 방어 차원에서 우선 선제 공격을 가한 뒤에 의회의 일을 설명하며 추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케인 의원 역시 임박한 위협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는 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면서도 임박한 위협 해석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there's some, you know, gray line between what is an imminent threat and what is going on offense. And so you have to have a dialogue about that. But
임박한 위협이 아니면 무력 사용에 대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분이 일부 모호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와 이라크 침공 전 의회가 승인한 무력사용 승인법에 근거해 선제공격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과 케인 의원은 이 때문에 이날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아이슬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탈레반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항모 전단과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들을 한반도 주변에 보낸 데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제외한 모든 무력 사용은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케인 의원과 플레이크 의원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support what th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do to up the pressure on China to use their influence in North Korea.
케인 의원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통한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하원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관광 목적은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방문은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이 25일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공동 서명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인이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오고 또 북한 내에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재무장관이 발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이 제정된 지 90일 내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장관은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북한 여행 관련 허가를 사전에 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된 뒤 5년간만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10년간 총 17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이 가운데 4명은 현재 여전히 억류된 상태라며 이들은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한 쉬프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인들의 북한 관광이 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억류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광은 독재 정권의 자금을 제공할 뿐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쉬프 의원은 북한 정권이 무고한 외국인들을 구금해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를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만큼 북한으로의 여행을 신중히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냈던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대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 또 경제관계를 격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각국의 북한의 석탄 수출과 불법적인 외교 그리고 금융행태를 막아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스 대사는 태국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과의 외교 경제관계를 격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ready had a number of conversations with senior Thai authorities. I had a lengthy exchange with Foreign Minister Don just a couple of weeks ago about this.
데이비스 대사는 25일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동남아 국가 주재 미국 대사들과 함께 참석해 이 주전에도 돈 프라무드 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이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영내 금융 시스템과 선박회사, 수송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태국 등은 북한의 이 같은 기반을 억제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데이비스 대사는 북한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게 미국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If North Korea seeks to export coal to you, we would ask that you consider turning it back. If North Korea seeks to use your banking system to move money around,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려고 하면 돌려보내고 현지 금융 시스템을 송금에 이용하거나 외교 공관을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얻는 데 활용하려고 하면 이를 끊어버릴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매우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며 이들의 행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getting a very good hearing from the Southeast Asians and action is beginning to be taken.
데이비스 대사는 모든 나라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북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평화적 외교 해법이라며 이런 수단은 북한 정권의 남은 선택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데이비스 대사는 2012년 2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식량 지원을 약속한 2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직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같은 해 4월 17일 이를 파괴했으며 이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예, 한국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또 통일 문제를 놓고 정파를 초월한 국민 대협약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이번에는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 같은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훈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 간 많은 합의가 있는데 많은 것이 사문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 시기 남남 갈등이 있었지만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과 정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 대협약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통일부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존폐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일부의 업무보고 목적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국민의 열망에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회는 이에 앞서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5년간 국방과제와 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토의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현재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 대선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과위원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업무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동의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약 체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사드 체계 배치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도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SOFA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권에서 국회 공론화 과정이 불가피하고 배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관련 자료 제공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드 문제와 함께 책임 국방의 기조 아래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23일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6개 분과로 구성돼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말까지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 미국의 군사 연습과 국제 제재 중단이 지역 정세 안정에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한성열 부상은 어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 미국의 합동군사 연습과 대북제재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중지하는 것이 지역의 정세 안정을 보장하는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직 관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는 이미 끝난 협상이라며 최근 불거진 비용 청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사드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시어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미한 상호 협정을 강조했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 뒤 VOA에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상호 협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장비와 그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HR 맥메스터 장군이 이런 점을 한국 당국자들에게 명확히 했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의 발언은 사드 배치가 이미 협상이 끝난 사안인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협상했던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는 정책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 understand that President Moon wants a review of the deployment and I'm sure that he understands.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란 점을 이해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한편 시어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 나온 발언들로 인해 미국은 동맹국들의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동맹국들로부터 확신과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5억 7,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지만 대북 수출액은 10억 1,000만 달러로 15% 증가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이 지난해 4월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던 항공유 수출도 1,4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금지 품목의 경우 인도주의 목적에 한해서만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거쳐 감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수출이 늘어난 분명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과 갈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4월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넉 달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총 곡물 양도 전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중국으로부터 4,100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54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5.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북한이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와 쌀, 밀가루, 전분, 두류 등으로 쌀이 1,542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1,506톤, 밀가루 750톤, 전분 304톤, 두류 4톤 순이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1,61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8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7배 증가했습니다. 곡물 수입액은 367만 달러로 1년 전 120만 달러를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가 3,403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쌀, 전분 순이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곡물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어도 부족량 40만 톤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마당에서 곡물 가격이 안정된 것을 보면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들어간 곡물량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장마당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적어도 한 15만 톤 정도는 수입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담당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무역을 통해서 수입하는 것이 거의 뭐 과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대신 나머지 이제 3분의 2의 역할을 갖다가 오히려 민간 상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큰 변화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편 북한은 올 4월 중국으로부터 2만 3천 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8만 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여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0%가량 감소했습니다. 권 원장은 보통 옥수수와 감자를 파종하거나 작물을 이양하는 시기인 4월에서 6월에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비료량이 충분하진 않지만 비료 부족 문제는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 현재 1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대학 동기들이 최근 졸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졸업식장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사를 벌였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미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에 위치한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여느 미국 대학 졸업식과 다를 바 없는 축제의 현장이었지만 졸업생들의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검은색 가운과 모자에 자물쇠와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스티커를 붙인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오토를 석방하라라는 글귀를 담고 있는 이 스티커는 이날 졸업식에 참석했어야 하지만 북한에 여전히 억류돼 있는 오토 원비어 씨 구명을 위해 친구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 3학년이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억류된 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제 전복 혐의가 적용된 그에 대한 선고는 평양 양각도 호텔에 걸려있던 정치 구호를 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날 졸업식 현장 취재를 통해 원비어 씨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스티커를 나눠주던 산자야 세카르 씨는 이 신문에 오토는 우리가 이날을 즐기면서 동시에 자신도 생각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카르 씨는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지만 원비어 씨는 이와 무관한 자신들의 친구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친구들이 기억하는 원비어 씨는 장학금을 받는 우수생, 스포츠 애호가, 깊은 사색가, 근면한 노동관을 가진 사람, 우스꽝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철저히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달력에 약속과 모임, 학습 계획 등을 꼼꼼히 기록하곤 했었다고 친구들은 전했습니다. 네드 앤데 씨는 오토는 학교 공부나 일 또는 가족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일을 버려두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원비어 씨가 2016년 1월 사전 계획과는 달리 북한에서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친구와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가족들에게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TV를 통해 공개되자 친구들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친구들은 모두 4학년으로 올라가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도 원비어 씨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원비어 씨의 친구 제크 갤펜드 씨는 워싱턴포스트에 지난 1년간 다가올 졸업식 얘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갤펜드 씨는 곧 졸업식인데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친구는 돌아올 기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되지 않았다면 이날 졸업식에 평소처럼 괴짜 옷을 입고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졸업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받으러 왔고 친구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며 곧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긴밀한 조율을 이뤄야 한다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22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 강연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두 정상이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말하고 조율을 이뤄야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탄핵시킨 한국인들의 민주적인 절차는 전 세계에서도 귀감이 됐다며 북한에서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주재 대사로 근무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현재 미 서부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특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 단체가 북한의 정수기와 방한 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대북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화 60달러 상당의 양동이 모양의 정수기 100대와 방한용품을 이번 달 말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하이디 린튼 상임이사는 24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 물품들은 황해 남북도의 결핵병원과 요양소 등 30여 곳에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1995년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시작한 이래 결핵과 간염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30여 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안보통일연구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은 김정은 정권 붕괴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부가 나서서 과도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서 비상사태를 관리할 조직은 군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부가 과거보다 완화된 형태의 독재정권을 세울 것이라고 김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다른 형태의 독재 정권이 들어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보통일연구회는 지난해 5월 한국 내 대학교와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민간 학술단체입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들이 축제 형식으로 통일을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젊은이의 거리라고 불리는 서울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이곳이 작은 통일시로 변신했습니다. 5월 넷째 주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제2회 통일팁 마로니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인데요. 통일교육협의회 이갑준 사무총장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지나가면서 재밌게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한쪽은 청소년 중심, 또 한쪽은 북한 음식 중심, 또 한쪽은 북한의 놀이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미래의 모습,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인가, 그렇게 좀 테마별로 꾸며봤습니다.
올해는 이제는 통일을 할 시간입니다라는 주제로 통일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의 남한 적응기를 다룬 창작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고 또 전국의 시민들로부터 공모한 통일 앞에 전시전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도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축제는 작년과 비교해 이런 점이 달랐습니다. 국민대학교 박물관학 김현 주임 교수입니다.
작년에는 독립에서 통일까지라는 컨셉으로 축제를 했는데 그 뜻은 독립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다. 통일이 독립이다. 올해는 통일시, 이제는 통일할 시간이다. 그 컨셉, 이제는 통일할 시간이 됐다라는 어떤 희망이라고 그럴까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원하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니면 즐겁게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국민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통일 문제를 다양한 통일 문화축제 형태로 기획해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한 통일의 의미와 남북 주민의 화합을 느낄 수 있는 그리운 금강산 특별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금강산 하면 또 신장식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고요. 직접 북한에 가셔서 금강산 유람을 하셨고 거기서 보신 금강산을 마음에 담으셨고 항상 그리워하시는 또 작가로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그 성악가 교수님께서 금강산이라는 노래를 또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또 오늘 개막 공연으로 노래를 하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금강산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이 전시회, 많은 관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던 게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뭔가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되는 통일에 대해서 또 이런 금강산에 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갈 수 있었잖아요. 저는 과거에 갔다 왔었거든요. 금강산 관광할 때 그때 갔을 때 봤던 그 풍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인상적인 그림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실 마쳤고
한편 통일 공원으로 변신한 이 마로니에 공원 곳곳에서 북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쉽게 맛볼 수 없는 북한 음식을 체험하는 곳도 있었고 딱딱한 통일 교육이 아니라 즐겁게 통일을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 학교 내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지만 통일의 중요성만 배우고 있어요. 근데 북한을 알지 않은 상태로 통일만의 필요성을 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나왔을 때 통일 방안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만들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북한에 관련되어 있는 퀴즈만 활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곳은 재미있게 통일 교육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의 형식이 아니라 함께 놀이를 하며 북한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국화는 김일성 화이다. 맞으면 틀리면 X.
X.
아, 정답. 자, 10점.
이런 시간을 체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관람객의 목소리입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이 참 새로웠고요.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또 우리만의 것들을 이제 북한에게도 알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제5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해서 전국 초중고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통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행사 외에도 울산에서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 골든벨 행사가, 그리고 전북 우석대에서는 28일 통일문화축제 문화공연 등이 개최가 됩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통일교육협의회 이갑준 사무국장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통일이 좀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통일이 특정하게 무거운 게 아니다. 통일은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 시민 모든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식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지난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바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 관련 소식이 역시 많이 있군요.
네.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와대가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 인준이 제동이 걸려서 지금 청와대가 공식 사과를 한 상태고요. 어제 진행된 청와대의 그 첫 수석 보좌관 회의 변신이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취임 3주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전망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오늘 언론사 보도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운영을 하다 보면 정부가 뭐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청와대 첫 번째 사과라고 봐야겠군요. 어떤 부분에 네.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까?
네. 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제동에 걸려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해야 이 부분을 어떤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해서 어제 끝났는데요. 오늘이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인데 그래야 인준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 관련 입장 표명이 지금 미흡하다는 이유로 오늘 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병역을 회피하거나 부동산에 투기했거나 세금을 탈루했거나 위장 전입을 한 경우 또 학위 논문에 어떤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 이런 5대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첫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이 부인의 직장 문제 등과 관련해서 실제 사는 곳과 등록 주소지가 다른 위장 전입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지적과 해명 상황도 이 적격 여부를 따져 묻는 청문회 쟁점이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없이 인준 절차를 진행하면은 나머지 청문회도 문제가 된다. 이런 야당 관계자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이어지는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도덕 검증 문제로 첫 번째 시험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사과를 했습니까?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사과했습니다.
예.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방향에 맞춘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청문회를 향해서도 이해를 구했는데 지금 청문회에서는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기를 원했는데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없고 격이 맞지 않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로 예정됐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고요.
네.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또 청와대 소식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던 청와대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이른바 문 대통령식으로 바뀌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종이 보고서가 없고요.
네.
수첩이 없고 서열이 없는 이 산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식 청와대 참모회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
네.
이 회의 시작과 함께 나온 주문사항이 무조건 받아쓰지 말라. 회의 전에 미리 결론 정하지 말고 직분에 높낮이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라. 이런 당부였답니다.
예.
필요하다면 계급장 떼고 논쟁을 벌이라. 이런 주문도 있었답니다.
그렇군요. 뭐 언론이나 여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파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문재인 정부가 많이 받고 있는데 역시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군요.
네네. 이 솔선수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한국 사회에 관심이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예.
이상적이긴 한데요. 잘 될 수 있을지
그
뭐 좀 걱정도 앞서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
청와대 참모회의라는 게 사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그런 회의지 않습니까?
네.
뭐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정책 안보 경호실장도 있고 수석 비서관 보좌관 등 18명의 그 청와대 참모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대통령 주문대로 과연 계급장을 뗀 경론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 질문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견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의무다 이런 답이 돌아왔답니다.
네.
받아줬거나 각자의 현안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소통하는 회의를 강조한 건데요.
네.
가급적 종이 사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종이 보고서 대신에 청와대 정보 공유 인터넷망에 자료를 올리고 노트북을 회의에 지참하라 뭐 이런 주문도 있었답니다.
이제 회의 문화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 얘기 같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직무 수행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뭐 높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네요.
네. 한국 언론에서 오늘 고공행진이다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민의 88%가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6%의 잘못할 것이다 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의견을 미룬 응답도 한 6%가 있었는데
네.
88% 이르는 긍정적인 기대치 지난주보다 또 1% 오른 겁니다.
88%라고 하면 사실상 뭐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봐야겠군요.
네네. 그 어제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어떤 그 주간 국정평가도 나왔는데요.
네.
매우 잘한다. 그리고 잘한다는 편이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되겠죠. 83%가 나왔고요.
네.
이 조사에서의 부정평가 10.7%였는데 특히 매우 잘못한다. 완전 부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5.7%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모든 정부마다 초반에는 좀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질책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글쎄요. 다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금 취임 3주차 직무수행 평가가 나와 있는 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가 있습니다.
예.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어떤 허니문의 어떤 영향 효과가 좀 남다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도 좀 수치만 비교해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3주 차이는 70%였고요. 문재인 정부는 88%인 겁니다. 뭐 여당, 야당 지지자들의 어떤 대조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금 두루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네.
민주당 지지층의 99%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보수 정당인 야당, 한국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에서도 57%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층도 많게는 94%, 적게는 79%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균형이 맞았다 그럴까요?
예.
광주, 전남, 호남 지역의 응답률은 95% 긍정평가를 했고요.
네.
보수 성향이 강한 이 한국의 동쪽, 동남쪽이죠. 대구, 경북 지역은 82%, 이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도 88%의 긍정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 사과에 나선 이 인사청문회 상황이 다음 주 여름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의 결과가 또 기다려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통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세계의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또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불거진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해임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또 급기야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